행운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일본 정부 제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관계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월 27일은 납치 피해자 쿠메 유타카 씨의 생일입니다. 올해로 89세가 되셨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도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한 납치 피해자분들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요구합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2014년 2월 12일 아베 총리는 총리 대신 관저에서 납치 문제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북조선 정세, 북조선 당국에 의한 납치된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 최근 납치 문제에 관한 움직임에 대한 보고 및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서두에 인사말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납치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가족이 그분들의 품으로 가족을 껴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제 사명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결의로 임하고 있습니다. 장성택 씨의 숙청을 비롯해 북조선 내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계국과도 긴밀히 연계해가며 긴장감을 가지고 정보 수집, 분석에 임하고 있는 바입니다. 북조선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납치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그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조선 인권에 관한 유엔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이번 달 중순에는 공표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최종 보고서의 후속 조치가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에 있어서도 큰 추진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연계해서 대응해 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회의에서는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이와 같은 최근의 북조선의 정세와 납치 문제에 관한 움직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에 총리 대신 관저에서 개최된 납치 문제 대책본부 회의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소식을 일본 내 북조선 연구 제1인자인 시즈오카 현립대학의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월 24일 북조선에 대한 최근 중국의 자세에 대해 이즈미 교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좀 중국의 때 북조선 전쟁 때 북조선 그 자세 변화에 관해서 좀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2월 13일 날에는 중국 북경에서 북조선의 대사관에 연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김정일 전 비서의 생일을 좀 기념하는 관면선 조례 연회였는데, 거기에는 중국 쪽에서는 왕가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 연락부장, 그리고 류신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 그런 그 고관들이 조례를 좀 받고 참관을 좀 했었습니다. 거기서 왕가소 중년부 부장은 인사 연설을 좀 했었습니다만은, 거기서 주목을 좀 받았던 것은, 혹시 거기서 왕가소 부장은 신세기에 돌아서 김정일을 던지는 여덟 번 중국을 좀 방문하고 중국 지도자 사이에 삼관계, 공동의 관심사,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너무 깊이 의견 교환을 좀 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역시 이 왕가소 부장이 말하는 것은 21세기에 돌아온 후에 김정일 전 비서가 여덟 번 중국을 방문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덟 번이라는 것은 좀 생각하면 거의 1년에 한 번씩 북조선의 최고 지도자는 중국을 좀 방문해왔다. 그것이 지난 10년 동안에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것은 생각하면 중조관계의 전통이다. 아마 그런 것을 좀 왕가소 부장이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었다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중국인 벌어서 김정은 씨를 좀 초대를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안에 그런 것은 좀 실용하도록, 그러니까 김정은 반전한 것은 좀 실용하도록 지금은 그 중국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왕가소 부장은 그 인사 연설 안에서는 춘조 외교관의 설정 65틀 되는 올해에 양국 간의 교류 협력을 한 것은 보다 확대를 좀 시키고 싶다고 그렇게 강조를 좀 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역시 중국 쪽에서는 춘조 관계, 춘조 국교 65주년 좀 되는 올해에 10월 달에도 김정은 씨를 좀 중국 방문을 좀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중국이 무조건으로 김정은 제1비서를 좀 초대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립샤를 보면은 먼저 김정은 씨 자체가 북조선이 비핵화 핵포기를 좀 하는 그런 약속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북조선에서 자기가 스스로 비핵화에 향해서 나가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은 미리 있어야 그 후에 김정은 씨를 중국에 초대를 할 수 있다고 아마 중국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역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번 2월 13일 날에 북조선 대사관에서 요르게 된 연회에도 참가했던 류진민 외교부 부부장이 2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북조선을 좀 방문해서 거기서 북조선 외무선의 리용호 부상, 박구지정 외상, 그런 사람들과 회담을 좀 가지게 되고, 막 거기서 중국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강조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역시 흥미스럽게 볼 수 있는 것은 류진민 차관 부부장이 2월 20일 날에 평화에서 북경으로 돌아왔는데, 막 그대로 그 밤에 서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고관이 남북으로 좀 계속해서 방문하는 것은 너무나 이례적이지만, 막 그런 것을 좀 보면 지금은 중국이 북조선에 대한,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자세, 이런 밸런스를 좀 유지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자세가 보여줄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느끼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유진민 부부장이 역사회담이 초기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조선이 실질적인 행동을 좀 취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간주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역시 우리 일본, 미국, 한국의 입장과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면 지금은 중국이 너무 명백하게 북조선에 대해서 먼저 북조선이 자기의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좀 하라고 그렇게 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북조선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세가 변화되면 그 후에 육수회담이 재개가 되고, 게다가 김정은 반전란 것도 실용 좀 하고, 그리고 습급병 전성이도 한국으로 방문해서 이른바 조선반도 평화 안전으로 좀 보다 확고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중국이 나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상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목소리입니다. 북조선에 갇혀있는 납치 피해자 여러분께 고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납치 피해자 이시오카 토우루 씨 가족의 메시지입니다. 이시오카 토우루 씨는 1980년 5월경 유럽 체류 중에 납치당했습니다. 당시 22살이었습니다. 그럼 이시오카 토우루 씨의 형 이시오카 아키라 씨의 편지를 대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올해 1월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토우루, 잘 지내니? 여기도 모두 잘 지내고 있어. 이곳은 겨울에 추위는 조금씩 누그러지고 여름에 더위가 길게 느껴지는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는 듯한데 그곳은 어떠니? 오늘은 이곳에 새로운 화제를 몇 가지 띄우려고 해. 우선 일본이 경험하지 못한 초고령화 사회가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흥미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 가까운 주변에서 100살 전후의 노인들이 생활하는 시대가 되기 시작했어. 그리고 최고령자 화제는 물론이고 그 다음 세대인 단가인 세대라고 불리는 전쟁 직후에 태어나 일본의 경제 발전을 지탱하고 퇴직 후에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사람들이 화제가 되고 있어. 이 풍족한 인구를 겨냥해 텔레비전 선정 광고가 확실히 변하기 시작했어.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그들을 소비자로 겨냥한 수많은 상품 광고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지. 이젠 아주 친숙해져 버린 서플리먼트라 부르는 건강보조식품과 약, 화장품, 건강기구, 고가여행, 건강보험 등이 주된 상품이야. 토우루가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을 때는 그다지 보지 못했을 건데 지금은 정말 많은 빈도로 방송되고 있어. 일본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인들이 이토록 많이 일반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시대는 처음인 거야. 선진국들의 공통된 경향인 것 같은데 나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좀 힘이 없어 보이는 젊은이들을 응원해주고 싶어져. 또 한 가지는 핸드폰의 진화에 대해서야. 한 세대 전에 핸드폰은 전화 기능과 메일 기능이 주된 기능이었는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최신 핸드폰은 간단히 인터넷과 연결되는 기능이 강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어. 사진 촬영과 간단한 정보 처리가 편리해서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이전부터 각 가정에 있는 컴퓨터가 이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기 시작했어. 나는 아직까지 오래된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거의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인터넷을 통해 방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호기심을 채우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변화가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또 한 가지 더는 토르가 좋아하는 영화 화제야. 컴퓨터로 실제로는 만들기 어려운 영상을 실물로 착각할 정도의 효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어. SF를 중심으로 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멋진 작품들을 볼 수 있게 되었어. 게다가 역사 영화와 시대극 등의 배경을 당시의 자료에 맞춰 정말 현실감 있게 그 모습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애도성을 이 기술을 이용해 재현한 TV 프로가 올해 방송되었어. 아주 흥미로웠고 역사를 좋아하는 토우르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어. 지금 우리 옆집은 개축공사를 하고 있어. 옆집뿐만이 아니라 근처에는 꽤 많은 가옥들이 새로 지어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바뀌었어. 물론 변함없이 오래 살아서 얼굴이 익숙한 사람들도 있어. 우리 집도 외관은 조금씩 바뀌어왔는데 토우르가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안심해. 그리고 이전에도 한 고양이 이야기인데 그 후로 한 마리가 더 늘었어. 이번에는 아주 건강하고 활발한 수컷인데 선배 고양이와 걸핏하며 맞붙으면서 소동을 피우는 녀석이야. 이 녀석도 토우르에게 보여주고 싶어.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토우르가 어느 날 멀어서 버스로 다니던 치과에서 돌아오던 길에 들고 있던 돈이 모자라 걸어서 집에 오고 현관에 도착한 순간 큰 소리로 엉엉 울어서 모두를 놀래켰던 일이 생각난다. 어른들이 놀랄 정도의 그 먼 거리를 혼자 힘으로 걸어 들어온 어렸을 적 네 모습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 토르에게는 대단한 근성이 있어. 부서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네. 토르도 어쨌든 잘 챙겨 먹고 건강히 있어줘. 모두가 매일 토우르를 생각하고 있어. 그곳의 상태를 몰라서 답답하기 그지없지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어.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형은 오래 살면서 기다리고 있을게. 너도 꼭 살아있어줘. 이시오카 토우르 씨 메시지 들으셨나요? 이시오카 토우르 씨의 형 이시오카 아키라 씨의 편지를 대신 낭독해드렸습니다. 금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에 띄워드릴 곡은 1994년 히트곡인 마츠토야 유미의 Hello My Friend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실제 탐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육성을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에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쿄코 씨, 다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츠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 info@rachi.go.jp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33-3592-23-00-813-3592-23-00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 입니다. 혹은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세 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950kHz로 밤 12시부터는 9975kHz로 그리고 밤 12시 30분부터는 9965kHz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방송 후르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3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0시 30분부터는 9950kHz로 밤 11시 30분부터는 9960kHz로 새벽 1시부터는 9780kHz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